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땡스기빙을 전후해서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때마침 미국의 유니언뱅크가 연말을 맞아서 각 세대별로 얼마를 어디에 쓸 건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네요. 일명 Z세대로 불리는 18세에서 22세까지 나이인 Z세대들, Z세대들의 답변이 주목되는데요. 부모님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대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인터넷 온라인 세대이긴 해도 직접 상점에 가서 친구나 가족과 어울리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성향이 더 강한데요. 올 연말에 그러니까 직접 발품을 팔아서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살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000명 가운데 57%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57% 응답자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꼴로 선물 비용을 한 $250 정도로 정한 거죠. 또 흥미로운 건 자신을 위해서도 그 정도의 돈을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500는 반드시 지출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물 때문에 빚을 지는 상황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한테 돈을 꿔서 선물을 산다는 말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돈을 쓴다는 것이지만 뭐 결국 이게 부채가 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 돈을 갚느라 뭐 길게는 6개월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들보다 한 세대 늙은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33%가 부모님 선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올 연말 18세에서 22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들, 글쎄요,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말려야 할까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살펴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폴 영이 부릅니다. Every time you go away,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헬스케어. 미국의 헬스케어 부문의 노동시장 성장률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미국의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불황을 맞더라도 이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커 나갈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고용 창출 능력은 탄탄해서 경기 침체나 정치 변화 등의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로 들었습니다. 이 무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에서 이 헬스케어 부문이 가장 많은 순고용을 창출했는데요. 지난 10년간 다른 부문보다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더 만들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근로자 중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는 전체의 11%로 1,600만 명에 이릅니다. CNN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헬스케어 분야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크고 건전한 부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건강 관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은 정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 비록 대선 주자들이 미국의 의료 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노인들의 의료 서비스 수요와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거죠. 앞서 미국 노동통계국은 2028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대 직업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성인을 상대로 한 건강교육교사, 가정건강보조사, 간호사 등을 꼽았는데요. 의료보조원, 물리치료사, 개인주치의 등도 성장 유망 직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28년까지 의료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가 340만 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흡연율 감소. 미국의 전체 흡연율이 역대 최저라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CDC는 최신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인 흡연율이 13.7%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CDC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5년 이래 역대 최저치로 당시와 비교하면 흡연자가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성인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3,420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 등 다른 담배 제품군까지 포함하면 흡연 인구는 4,910만 명으로 미국 성인 5명 중 1명꼴로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CDC는 최근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전자담배의 경우 사용자가 2017년 2.8%에서 지난해 3.2%로 증가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 증가는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층이 이끌었는데 이들의 전자담배 사용 비율은 5.2%에서 7.6%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정부들이 최대 전자담배 제조사 줄랩스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의 말을 빌어서 줄랩스가 청소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만적인 마케팅을 했다면서 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줄랩스는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하는 등 고객을 호도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해서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을 급속히 높였다고 제임스 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안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의 위력을 조사한 기사 가장 많이 보셨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 ISOR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방출된 에너지 양이 1945년 일본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보다 그 폭발력이 17배가량 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ISOR이라는 곳이 어떤 기관인가요?
네, 인도의 나사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기관은 2017년 9월에 그 북한의 핵실험으로 만탑산 전체가 54cm가량 이동했고요. 또 위로는 수십 센티미터 올라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핵실험 후에는 반지름 66m 크기의 대형 구멍이 생겼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ISRO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갱도 북쪽 입구에서 2.5km 떨어진 지하 542m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도 파악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규모 6.3의 인공지진을 유발한 이 핵실험이 만산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규모 변형을 일으킬 만큼 위력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북한의 핵실험 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요. 처음으로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게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일본의 위성 기술인 지구 관측 위성 알로스2와 또 유럽연합의 센티널1 위성 데이터 그리고 합성 조리개 레이더 간섭 측정 그 인사 기술을 사용한 겁니다. 이들 위성은요. 지진 발생 전후 자료를 분석해서 해당 지역 움직임을 이렇게 3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지구물리학 저널 최신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전에도 북핵 6차 핵실험의 위력을 연구한 조사들이 있었죠.
네, 최근 그 지난해 8월에 캘리포니아 주립 산타크루즈 대학 연구진이 이 핵실험 강도를 조사했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히로시마 원폭의 강도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16배 정도 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140킬로톤보다 큰 250킬로톤에 달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워싱턴 DC에서 터지면은 중심부의 모든 주거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라고 연구진이 설명했었습니다.
네, 산타크루즈 대학 연구진이 어떤 방식으로 이 북핵 실험 강도를 조사했을까요?
네, 그때는 그 당시 발생한 그 인공지진 피파와 에스파 기록을 세계 여러 지점에서 수집해서 비교 파동을 균등화한 그런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기존 자료보다 정확한 규모를 측정했다고 연구진이 주장했었는데요.
네,
당시 북한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핵실험 규모를 1킬로톤에서 20킬로톤까지 꾸준히 증가시켰다면서 이후 불과 1년 만에 250킬로톤으로 대폭 증가시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려 1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증폭은 핵 분열탄 또 수소폭탄으로 알려진 열핵폭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기존의 원자폭탄은요. 원자핵 분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리지만 수소폭탄은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원리로 위력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2년 전에 북한의 6차 핵실험 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알아봤고요. 자, 다음 소식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네, 이 백성원 기자가 미국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사인데요.
지소미아 종료일이 임박하면서 워싱턴에선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이에 맞물린 미한일 삼각공조
주제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공통적인 답변은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맞물린 미한일 삼각공조 체제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응답자 20명 가운데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봤고요. 모두 미한 관계의 상징성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훼손한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지소미아 순기능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티 선임연구원의 답변을 보면요. 지소미아의 높은 상징성 외에도 작전상으로도 잠재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늘면 위기 상황에서의 유용성 또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한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요. 지소미아가 평상시에 그 미한일 간 조율 또 정보 교신 훈련을 가능케 한다면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시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었습니다.
네.
특히 한국의 20개 정도의 비행장, 미군 전투기의 작전, 미군의 한반도 유입에 필요한 숫자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예를 들면서 미국은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일본의 상당한 지원 없이는 한국 방어작전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의 지원을 일찍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20명의 전문가들 또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요?
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를 보면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매우 불행하고 무분별하며 또 동북아시아에서 미한일 안보를 훼손시키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주도하는 영내 안보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결정은 북한 등 적국을 이롭게 하고 이 미한일 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담당 조정관도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시기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현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지소미아 파기를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움직임으로 규정했고요.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면 미한일 세 나라가 원하는 수준까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또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설문조사에 참여했다고요.
네. 이 바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일 두 나라 지도자들은 현재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한일 동맹과 조율을 갈라놓으려는 북한, 중국의 목표 달성을 오히려 돕고 있다 이런 걸 좀 직시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파기되면은 정보 공유는 극도로 복잡해지고 또 미한일 세 나라가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직면한 위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논리적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는 설명이죠.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껴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네.
영내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선 시기적절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또 위기 발생 시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한일 두 나라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시각 알아봤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독자들이 선정한 세 번째 기사는 뭘까요?
네, 김용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북 협상 전망에 대한 기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오랜만에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죠.
네.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얼른 행동을 보여달라, 그리고 조만간 만나자, See you soon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 상당히 냉랭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이를 두고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전날 김영철 아태 위원장 명의로 또 담화를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이름을 직접
네,
거르는...
미국의 주요 언론들 어떤 제목으로 기사를 뽑았나요?
네, 일단 뉴욕타임스를 보면요. 19일 미한 연합공중훈련 취소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전날 김영철 아태 위원장 명의로 또 담화를 내놓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퇴짜를 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면서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자랑한 바와 같이 북한은 자신들 한 것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트럼프를 냉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독재자들과 거래를 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방적인 정책은 그 독재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거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가격이 매겨져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살 의향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이 미북 대화의 진전을 막아왔다고 비난했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미한 훈련에 대한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북한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많은 양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반응 좀 의외이긴 하네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적 냉대를 군사력 과시로 확인시켜줬다면서 그 문제를 바로 꼬집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의의 조치라면서 연합 공중 훈련을 취소한 바로 다음 날 김 위원장은 공군 훈련을 시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한 찬사를 쏟아부었다면서 그런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한 건데요.
네.
지난주부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잽을 넣으면서 북한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 정책 성과로 부를 만한 향후 회담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게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신문에 전했습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또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봤는데 또 미국의 언론들 또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네, 이번은 ABC 방송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세계에 반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라, 곧 보자 트윗을 올린 뒤 하루에 만에 나온 겁니다. 미국 정상 간 세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어느 것도 두 나라를 만족시킬 만한 비핵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네.
의회 전문지 더 힐은요, 미국과 한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취소했다는 발표를 북한이 차갑게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 이상이 주어질 것으로 확신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요,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대미 담화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최근에 지난 20일 첫 북러 전략대회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면 미북 정상회담도 순회급 회담도 흥미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들이요, 미국에 전할 메시지가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메시지는 없다면서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대미 담화 지난 한 달 사이 9개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지난 19일에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기자문답 형식 담화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하루 앞선 18일에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각각 담화를 내는 등 하루 두 차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 14일 나온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에는 아예 구체적 요구사항도 시사했습니다.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은 아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생존권과 발전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책을 내놔라 이렇게 말했는데
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제재 해제를 언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로 못 받고 있는데요. 북한의 어떤 초조함까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이번에도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김동현 기자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 내 전직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More active diplomacy at an earlier stage might have avoided this crisis.
미국이 초기부터 한일 갈등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 한국 정부의 재고 가능성 전문가들은 상당히 낮게 봤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관련한 여러 발언을 하지 않았나요?
네, 이 한국을 방문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 15일에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미안 안보협의회 직후 열린 그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한일 양국의 이견을 좁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전직 관리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버 전 주한대사 BOA의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 쪽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일단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초기부터 한일 갈등에 적극 관여했다라면 지금의 국면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버시바우 전 대사는 양국 갈등이 정상 간 이른바 탑다운 차원의 교착 국면이 된 만큼 에스퍼 장관이 관여하더라도 한계는 뚜렷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요 미국의 동맹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은 채 거래적 접근을 선호해온 게 사실입니다.
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 시 불만은 나타내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달리 동맹 문제는 또 그의 일상적인 고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직 관리들 그 가능성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해결의 변수라는 점을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의 가치를 두지 않는 태도를 감안해 보면 중재의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동맹 불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또 미한 동맹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편견을 부추겨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더욱 의심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전직 관리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정부의 그 주일 미군 유지 등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입니다.
예, 자, 미국이 요구한 증액 액수가 정확히 나왔습니까?
네, 교토통신의 보도였습니다.
네.
일본 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재임 당시였던 지난 7월에 일본을 방문해서 최대 5배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회계연도에 주일미군 방위비로 분담한 금액은 18억 달러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90억 달러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 전문지 포린 팔리시도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린 팔리시는 이에 정통한 전 현직 관리들을 인용해서 미국이 4배에 달하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등 부자 나라가 21세기에도 미국의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과도하게 국방력을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력에 맞게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 규모는 5만 4천 명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에 종료됩니다.
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미 국무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만 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이 방어 공약을 이행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한국이 합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결렬되고 난 후에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17배에 달했다는 소식, 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전문가 20인의 설문조사 결과,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전문과 현 주소를 정리한 미 언론들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전직 관리들의 의견 따로 들어봤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Writings on the Wall 들어보시죠.
of love. Tell me, is this where I give it all up for you? I have to risk it all, 'cause the writing's on the wall. A million shards of glass that haunt me from my past. As the stars begin to gather and the light begins to fade, when all hope begins to shatter, know that I...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정애민 씨의 사연 준비했습니다. VOA가 지난 2017년 정애민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연, 건축업자 정 씨 들으시겠습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 시내 주택가. 널찍한 골목으로 들어서니 정원이 잘 가꾸어진 3층짜리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 마당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미국인 부부,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 한가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일상인데요. 골목을 따라 언덕으로 더 들어가 보니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집이 보입니다. 바로 50대 탈북 남성 정애민 씨의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이게 보이스티 바르고 칼날 막 바르고
다 칼레벨이 안 나죠.
그럼 나머지 다.
정 씨는 미국에서 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는 정 씨.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과 제법 큰 단독주택에 개보수 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 그리고 여러 개의 방. 뿌연 먼지가 날리는 큰 방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인부가 보입니다. 정 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여러 공간 가운데 작업이 거의 끝난 화장실을 소개합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으로 마감된 화장실. 정 씨는 이 작은 공간에서 여러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거 벽도 다 이게 우리가 원래 벽이 이만큼가 있던 걸 다 이렇게 내보고 있거든요.
아.
새로 만들었잖아. 이것도 원래 벽이 여기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 벽도 우리가 새로 만든 겁니다. 어. 제가 벽이요, 뭐요, 이게 다 일체 여기다 새로 완전히 다 붙어내는 사실입니다. 여기다.
아니 공간을 원래 좀 더 좁았는데 네, 한 걸음 정도
넓혔지. 나이트 엉덩 다 바꿔야지. 이런 것도 다 바꿔야지.
화장실 벽을 옮기려면 일단 벽을 헐고 벽 속에 설치된 수도관 역시 이동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화장실을 지나 옆방에서는 바닥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다른 인부가 한창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마루를 매끈하게.
편안한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는 정 씨. 아침부터 진행한 작업에도 지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만큼 하시는데 며칠 걸리셨어요?
지금 딱 보름 걸렸죠.
보름.
원래는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두 달씩 해요.
일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 공사 기한을 맞추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말에도 인부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 선생님이랑 세 분이서 일하세요? 세 분이서 이만큼 보름 동안 하셨다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일주일 하면 되겠네.
일주일? 급하게 혹시 나눈 공사 아니에요?
단독주택의 1층 개보수 공사를 3주 만에 끝낸다니 날림 공사가 아니냐는 농담 섞인 기자의 말에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정 씨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네고 있던 한 여성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한인 여성은 정 씨에게 주택 보수 공사를 몇 년째 맡겨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공사를 많이 부탁드렸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만큼 잘라서 내야 될까? 그거 붙이야.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도 붙이고 요 팀만 나.
부동산 개발업자인 한인 여성과 건축업자인 정 씨. 두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의를 하며 일을 진행시키는데요. 부동산 개발업자는 정 씨에게 일을 맡기고 공사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 비율 나눠 갔습니다. 정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한인 여성이 자신이 탈북자인지 알지 못한다며 눈치를 줍니다. 한국을 거쳐온 정 씨는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미국에 온 정 씨는 곧바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답을 알긴 할까? 어떤 식으로 시작하셨어요? 영어가 불편하시고 누가 도움을 좀 주셨어요?
아니요. 그런 것도 준 것도 없고요. 광고를 낸 거죠. 광고를 내가지고 일이 들어오면은 그거 가서 일해주고.
혈혈단신 미국에 온 정 씨는 건축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무작정 신문에 광고부터 냈습니다.
근데 광고했더니 전화가 오던가요? 한인들한테?
네. 첫해는 뭐 한 달 일주일 정도 오더라고 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맥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처음에 뭐 어떤 일부터 하셨어요?
뭐든 다 했죠. 뭐 집안의 인테리어 다 했죠. 전기, 뭐 플러밍, 뭐 드라이월, 무슨 실링, 뭐 플롤, 뭐 별난 거 다 했죠.
시작하실 때 뭐 도구들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련하셔야 되고.
아,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일하면 돈 좀 남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툴 하나 사고. 또 나가서 툴하고. 툴 사는 게 한 3만 불 되더라고요. 지금 사는 게 한 3만 불 넘죠.
그럼 네. 툴을 다 마련하시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한 1년이요.
혼자서 한 1년 하셨어요?
혼자서 1년 했죠.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 사람, 우리 사람들 데리고 일하지. 그치? 뭐 글로리아도 데리고 일하고.
전기 공사, 수도관 공사, 집안 내부 개보수 공사 등 요구하는 대로 척척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나고 나니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에 띄고 입소문이나 조금씩 일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음 달 한 달 두 달 뭐 한 1년 지나니까 그다음에 한 달씩 막 밀려 들어와요 일이. 뭐 지금이야 뭐 이제 많지, 엄청 많지. 내가 다 못할 정도지. 나는 뭐 먹고 사는 건 괜찮아 지금 현재는 뭐 아무 지장 없고.
혼자 건축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인부를 두고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정 씨.
한인들 상대로 하세요?
뭐 한인도 있고 뭐 중국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말 하니까 또 중국 사람들 보다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소개해주면 또 중국 사람들 가서 일하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중국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소개해줘요. 가서 일하더라면 옆집에서 그 사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일하는 거 와서 보니까 잘하거든. 그러니까 와서 우리 것도 해달라 하면서 가서 해주고. 근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연어가 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라면 중국 사람. 그럼 나도 중국말 한다면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다 중국말로 하지.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안 하니까 무슨 그런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뭐 러시아 사람만 하면 러시아만 하고 뭐 그러니까.
러시아말도 하죠.
러시아 사람 집에도 몇 번 했죠. 러시아 사람들은 뭐 러시아말로 하면 또 러시아말로 다 되니까.
정 씨의 고객은
한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가 미국에서 짧은 시간에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된 이유와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1989년 탈북해 2012년 미국에 온 정 씨가 무엇을 믿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업가로 승부를 걸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한 순서 남았네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코다의 블랙힐스는 이런 인디언 보호 구역들 중 하나였습니다.
성스러운 블랙힐스는 우리 인디언들에게는 세계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인디언 전사들이 위대한 정령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죠.
인디언들의 종교 따위 내 알 게 뭡니까?
의미 있는 한 광부들은 절대 블랙힐스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인디언들과 새로운 조약을 맺어서라도 블랙힐스를 광부들 손에 넘겨줘야 합니다.
인디언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새로운 조약을 협상할 관리들을 파견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3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의 저항.
인디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블랙힐스를 백인 광부들에게 넘겨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정부군은 인디언들을 탄압하고 이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로 몰아넣기 위해 조지 크룩 장군을 파견했습니다. 조지 크룩 장군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수족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조지 크룩 장군은 수백 마리의 말들을 포획해서 인디언 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 뒤 인디언과 정부군 사이에 다시 한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는 리틀 비콘 강 부근에서 벌어졌는데 조지 커스터 장군은 미친 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디언 추장을 잡기 위해서 2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조지 커스터 장군은 강 계곡을 건너면서 이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정찰병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장군님, 리틀 비콘강 부근에는 이미 수천 명의 인디언들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장을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많습니다.
조지 커스터 장군은 정찰병의 보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진하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군님, 빨리 작전을 변경해야 합니다.
결국 조지 커스터 장군의 군대는 인디언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포위된 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지 커스터 장군과 그의 병사들은 인디언의 손에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리틀 비콘 전투는 연방 정부군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인디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도 채 못 돼 정부군은 대부분의 수족을 다시 굴복시켰습니다.
정부군은 블랙힐스를 광부들에게 넘겨주었고요. 인디언들을 새로운 보호구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리틀 비콘 전투가 벌어지고 얼마 뒤 서부의 다른 인디언 부족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정부는 백인 정착민들의 압력을 받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줬던 땅을 다시 거두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백인 정착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디언 보호구역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서부 인디언 부족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용맹한 전사들은 농부가 돼버렸고 연방정부의 도움 없이는 먹고 살 수도 없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정신력도 빛을 잃고 해이해졌습니다.
검은 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디언 추장은 백인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저는 운디든 이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싸움이었죠. 저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여동생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든 지금도 그때를 되돌아보면 대지에 누워있는 죽은 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아메리칸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달린 처참한 싸움이 계속됐고 그런 만큼 극심한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인디언들은 신비한 종교에 매달렸습니다. 인디언 종교 지도자인 워보카는 종교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인디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위대한 정령께서는 우리 인디언들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여,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계는 백인들이 없는 아주 멋진 세상입니다. 새 세상이 오면 백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살아나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인디언 종교 지도자인 워보커는 새로운 땅이 일어나서 세상을 홍수처럼 덮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영혼의 춤이라는 특별한 춤을 추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별한 춤을 추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춤은 추면 출수록 우리 인디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백인들이 쏘는 총알까지 다 막아줄 겁니다.
서부 지역의 수많은 인디언들은 워보카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은 매일같이 오랫동안 영혼의 춤을 췄고 인디언들 사이에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수족의 보호구역에서는 영혼의 춤 외에는 다른 모든 행동들이 금지됐고 심지어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오직 영혼의 춤만 췄습니다.
연방정부 관리들은 난데없는 영혼의 춤 사태에 당황했습니다. 백인 관리들은 인디언들의 영혼의 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디언 지도자들을 체포하려 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다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후의 결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셔야죠.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랜디 뉴먼의 Feels Like Home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thing in your voice makes my heart beat fast. Hope this feeling lasts the rest of my life. If you knew how lonely my life has been and how low I've felt for so long. Home to me. Feels like home.